지난 몇 주 동안 온 나라가 우한 폐렴의 공포 속에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자연적인 이런 재해를 당할 때 우리가 늘 읽고 은혜를 받는 귀중한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저자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많은 다른 시편에는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바로 위에 있는 시편 90편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가 연이어서 시편 91편을 기록한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 시편 91편 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와 같은 그 구절을 보면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시편 91편에 저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혹시 다윗일 그런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편 91편에는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재난이 다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아마 다윗만큼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다. 그와 같은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그 모든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고 결국은 왕으로 삼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뭐 저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1세기를 살면서 이 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위로를 받긴 하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 지금 이런 거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화살 같은 거 없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사자를 밟고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 그 다음에 용을 발밑에 짓밟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게 뭐 아프리카 밀림에 이런 데 가거나 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짐승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나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런 뭐랄까 좀 애매모호하게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것을 주셨을 때 그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말로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래서 그 의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애용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곤 하는데, 이 시편 91편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어떤 역병이나 재앙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참 좋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한 폐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무고한 시민들, 또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들, 또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모든 분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질병이나 재앙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먼저 여기 16절인데 이 16절을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시편 91편에 이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고,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 안전의 의미가 뭐냐, 의미, 이런 내용이 간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1절에서 13절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들 도와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제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직접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영어 웹사이트 bible.org라는 데가 있어요. bible.org 거기 가서 보시면 밥 데핀 바우어라고 하는 델라스 출신, 델라스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시편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P-S-A-L-M 하고 92를 치면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이 시편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아니면 설교하신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발췌하고 또 위월스비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시편 91편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이거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역병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안전을 누린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약속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을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시는가? 성도들에게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안전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면에서 1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1절 가서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그늘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4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온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처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Most High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히브리 말로 엘리온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전을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냐? 이 세상 우주공간 어떤 것보다도 더 높으신 분. 그렇죠? 이런 분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온이라고 한 이런 말이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도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많은 왕들을 처부수고 이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구절에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왕보다도 높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보다도 높고 우주 공간의 어떤 별 아무리 높아도 그것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신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이 이제 이름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을 다시 뭐라고 설명했냐? 전능자라고 설명했어요. 전능자는 우리가 영어로 Almighty, Almighty 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군대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Almighty,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그런 하나님을 엘샤다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엘샤다이.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게 만들어주신 그런 분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아내는 90세예요. 그 90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시대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전능자.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이제 전능자인데, 바로 그 전능자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주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주. 영어로 LORD에서 대문자 LORD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주 공간 이 온 천하 만물 중에 이와 같은 존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우주 공간에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분,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렇게 되시려면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가 2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게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끝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3절에 이번에 이제 화자가 이제 말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그분께서 너를, 나 이야기하다가 이제 모든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체가 이제 바뀝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신다. 내가 지금까지 체험을 해보니까 악한 자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또 함정을 파놓고 나를 잡아서 죽이고 또 나를 곤경 속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모든 올무에서, 지금까지 내가 많은 질병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병에서 확실히 나를 구출해 주신다는 거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암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암탉이 있어요. 여기 병아리가 있어요. 저 위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암탉의 날개 밑으로 병아리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아무리 위험한 일이 닥친다 해도 병아리가 안전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머니 품속에 들어있는 새를 아마 그냥 병아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우리 그 손녀들이 이제 왔길래 동물 농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닭이 있는 거야. 닭. 저 평생에 닭을 처음 만져봤어요. 닭을 만져봤는데 닭이 그 깃털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알 수가 없더라. 그렇게 아주 매끈한 게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소프트한 거예요. 처음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숨겨주실 때 말 그대로 그 보드라운 우리 그 솜털 같은, 그렇죠? 뭐 요새 뭐 오리털 이불도 있고 이제 이런데 하여튼 그런 거 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드러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하나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를 공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자에서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대항하시고, 그렇죠. 방패와,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셔서 어떤 것들로부터도 공격이 해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향해서는 부드러운 하나님, 성도들을 공격하는 자들 향해서는 무서운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가서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를 산채로 잡아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는 잡아서 이제 먹든지 아니면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새 사냥꾼의 올무를 놨습니다. 올무. 그러면 이 올무가 있으면은 새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바구니 같은 거를 갖고 이렇게 세워놓고 요 밑에다가 먹을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새가 먹을 게 없으면 그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줄을 탁 치우면은 그럼 새가 이제 그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먹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새가 거기에 걸리기까지는 자기가 희생물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 존재가 올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해로운 역병이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해로운 역병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치명적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거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 닥치는 그런 위험이 있고 어떤 경우는 위험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올무는 그런 종류의 올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줄 모르지만 성도들에게 닥치는 그런 위험, 이걸 올무로 이제 표현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올무, 이 올무에 걸리고 또 해로운 역병, 역병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위험이든 보이지 않는 위험이든 이와 같은 치명적인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병아리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암탉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것도 어떻게 자기 품 속에 날개 밑에 보호해 주신다고 한 그런 내용이 1절에서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안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안전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무리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기떼처럼 파리떼처럼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보시려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떠나도록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누구에게만 떨어져요? 이집트 백성에게만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고센 땅에 거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 9장 특별히 근데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엄청나게 큰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내리냐? 이집트 땅에만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는 것과 같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문 기둥에, 문 임방에 뿌려지지 않은 그런 모든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집에다가 문에다가 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넘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는 애통하는 일이 생기고 자기의 장자가 죽고 뭐 소든 양이든 모든 것에 첫 새끼가 다 죽었기 때문에 심지어 파라오의 아들, 첫 아들까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엄청난 애통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 피를 뿌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애통하는 일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파라오의 허락을 받고 다 출발해서 어디에 도달했냐? 홍해바다에 도달했어요. 그 가서 보니까 뒤는 홍해바다고 저 앞은 이제 광야 넓은 데인데 바라보니까 광야 쪽에서 누가 달려와요? 파라오와 그의 전차 부대와 그의 많은 군대들이 다가오게 됐잖아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파리떼처럼, 모기떼처럼 이렇게 달려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를 가르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 땅을 이제 건너게 됐거든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 들어갔는데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 익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을 주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한 역병이 이 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될 때 파리떼처럼 모기떼처럼 달려든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전을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특별히 8절에서 이제 10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런 사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느냐, 이유가 이제 나와 있고 그 결과가 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9절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특별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오늘 아침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를 낮추고, 그렇지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교회적으로도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일어나요. 지금 우한 폐렴과 같은 이런 거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치료약을 개발해서 그래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위생 수칙 다 지켜가며 가급적이면 사람들 만나지 않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은 장소에 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정말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도피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어떤 재앙, 어떤 역병,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닥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재앙도 어떤 역병도 어떤 어려움도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역병이나 재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뭐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고 또 오래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고통을 받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물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역병에 이와 같은 재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당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믿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 문맥을 가서 보면 이와 같은 문맥이라는 거, 믿는 사람 하나도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도 재앙당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와 같은 시험은 믿는 사람도 분명히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그래서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그래서 좋은 일을 당할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합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시편 91편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거 이거 말고 영계에 있는 창조물,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역병이 있어요. 올무도 있어요. 화살도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마귀의 영역에 속한 영적인 공격도 있고 육신적인 공격도 있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정말 처음으로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번 이 폐렴 사태를 통해서 이 목사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병이 이제 발병을 하면서 말 그대로 대구 같으면은 유령도시가 됐다. 사람이 나다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건 이번에 처음 본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마 130명인가 132명이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오지 마시라고 돌려보내대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평생에 지금까지 경험해 온 적이 없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공격이든 마귀의 공격이든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재앙이든 하나님의 보호망을 뚫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 10절에 여기 가서 보니까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천사들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맡기냐? 저 성도를 가서 돌봐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라. 저와 여러분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쇼핑을 하러 어디를 가든지 밖에 나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길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보장의 약속이다.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천사들 영접한 사람들 구약에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특별히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제가 이번에 가서 손자, 손녀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살면서 10살, 20살, 60살까지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 이게 까딱 잘못하면 뭐 위험한 거 먹지요, 전기고 뭐 왔다 대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금 60살까지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이들 보니까 정말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 손자 같으면 이제 뭐 5살 됐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말 와서 누가 툭툭 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가서 뭐 하다가 뭘 하나 이제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캐릭대고 하니까 엄마가 그냥 깜짝 놀라갖고 그냥 뒤로 덮쳐갖고 해서 이제 빼내고 하는 그런 일들 이거 보면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나온 그 뭐랄까 70년을 살든 뭐 80년을 살든 그 레코드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살아온 그런 레코드를 보면 아마 차를 몰고 가다가도 제가 이제 처음에 캐나다 가서 22살인가 갔는데 차를 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애들 태우고 이제 내가 또 돌아다니는데 휙 하고 돌아가는데 보면 벌써 이게 뭐 빨간불인데도 그냥 막 지나간 거예요. 빨간불인데도. 참 이게 이번에 가서 보니까 또 제 조카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사고를 한 달에 3번 냈다니까 차 사고를. 그러니까 한 번 차 사고를 냈는데 차를 모르게 빨간불인데 지나갔는데 저쪽에 SUV 큰 차가 지나간 그 뒤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그냥 뒤 SUV가 딱 그냥 뒹굴어갖고 그래갖고 이 차는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제 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하이오 이제 가서 제 큰 딸은 클리브랜드에 살고 막내 딸은 여기 컬럼버스라는 데 사는데 그 거리가 2시간 반쯤 됩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인가 겨울에 제 막내 아이가 여기 오하이오 대학에서 언니가 있는 데로 올라가다가 겨울에 눈이 오는 데로 올라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어요. 깜짝 놀랐죠. 예. 근데 깨끗한 거예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니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아이가 죽거나 했으면 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눈이 오는데 그 눈길에서 이게 뒤집어져서 180도 뒤집어져서 쫙 밀려져 나가서 저 분리벽 거기 가서 이제 부딪히고 그러고서 이제 스탑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 이런 거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다니는 길까지 차가 뒤집어서 천복이 되는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와 같은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자기 손으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너를 받들어서 이렇게 받들어갖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아니면 아이들 가운데 또 나는 벌써 돌에 부딪혀서 많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생, 여러분,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건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그런 위험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도 않는구나.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암탉의 날개 밑에 들어가고 또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내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이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한 폐렴과 같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이번엔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번엔 능동적이 돼서 성경에 가서 보면 사탄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자라고 얘기하고 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오고 어떠한 사악한 마귀의 공격이 와도 이번엔 이거를 능동적으로 나가서 부수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자가 된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이기게 해 주신다,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5절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될 때 온 국민이 자숙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이것이 오히려 약이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국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아이들을 이 바벨론 왕국의 귀중한 통치자로 삼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걸 가지고 그를 비난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사자들 중에 하나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다시 다리오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해라. 그렇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상이 되다가 보름 이상 폭풍우가 내리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선언하게 될 때 백부장이 그의 말을 듣게 되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시키며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제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땅에 있는 이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신약시대에도 이런 약속은 주시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그러면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거의 다 강의를 마치고 오늘은 11절, 12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안전이 뭔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 공생애 사역 시작할 때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하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냐? 5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서 가장 높은 데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붕 하고 점프해서 뛰어내리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이 된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책무를 줘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내용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4장 6절에 언제라도라는 말이 시편 91편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은 이 말씀인데 마귀는 이걸 들고 와서 뭘 붙였어요?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하고 싶으면 뛰어내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뭐고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죠. 뭘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언제라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언제라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구절에 꽂혀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커뮤니티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립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리지 않을까요?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려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 밀집해 있잖아요.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저 사람 죽나 안 죽나 지금 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엄청난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다는데 고통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고통과 십자가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건데 마귀는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언제라도, 언제라도 한 말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오용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를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이 무엇인가. 또 지금 여기에는 마귀가 언제든지라는 말까지 집어넣어서, 그래서 말씀을 왜곡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성경 말씀 하나에 꽂혀갖고 성경의 나머지를 다 버리고 그거 하나만 내세우면 그럼 이단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기 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자궁을 드러냈어요. 그럼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뭐, 하나님이 못해서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된다. 자기 생각 속에서 억측을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해주실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냐.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생수칙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요와 같은 때는 몸 피곤하지 않게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손도 자주 씻고 사람들 모이는데 가능하면 가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런데 가서 다니고 하는데 무조건 지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걸 만족시켜주는데 공부 뭐하러 하냐.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가 사람의 책무예요. 사람의 책무. 어떤 분들이 선교사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하고 그 나라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서 선교사 하려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몰몬교 사람들도 한국인은 어디든 나와서 선교하려면은 1년이고 1년, 2년이고 그걸 가서 배우고 그리고 나와서 여기서 한국말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시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책임감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병, 어떤 재앙, 어떤 재난이 와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안전보장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전보장 약속을 받아도 결국은 죽음이란 재앙은 피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우한 폐렴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제 피하게 됐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 5년 있다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냥 오늘 밤에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재난, 죽음이라고 하는 재난, 죄 때문에 생긴 이와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재난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역경이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그 죽음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그렇게 떵떵거리고 뭐 하고 영웅 호골이라 해도 결국은 죽음의 그 침상 앞에 가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요 근래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넘어지셔갖고 고관절 이게 부러지셔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또 신장 투석을 지금 뭐 7, 8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많은 의료진들이 신장 투석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어머니 이제 한번 찾아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폐렴 때문에 방문 못합니다. 예. 병원 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 전체 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주고 지금 가서 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참 어머니 옛날에 그 사진을 보면 참 예쁘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제 그 가운데 화상을 입고 그래서 얼굴이 다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과 고통 겪다가 지금 이렇게 혈액암 앓으시고 생각도 못하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신장 투석을 하고 지금 고관절이 부러져 이렇게 있고, 지금은 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아들들도 가서 뭐 며느리들도 가서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 이런 일을 이제 당하고 있거든요. 참 인간이 그게 제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앞에 이런 죽음의 재난이 이제 누구에게는 이제 닥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정말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우한 폐렴 이렇게 창궐하는 이런 시점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 이 시간이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죠? 온 세상에 모든 거 좋은 거, 집이든 차든 모든 거 다 좋은 거 다 가졌는데 근데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사는 건 60년, 70년, 80년, 9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운명, 그 운명이 결정이 돼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서 사람이 살게 되면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사람이 자기 혼을 잃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누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질병, 어떤 재앙, 그래서 전염병,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 여기 벗어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난, 그 다음에 역병은 사망이라는 거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행위로는 이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역병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이 답답한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만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병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역병, 지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역경이 닥칠 수 있어요.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이 닥칠 수 있어요. 고통도 닥칠 수 있어요.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사람이 주는 재앙이든 아니면 마귀가 가져준 그런 재앙이든 이번에 우한 폐렴과 같은 자연적인 재앙이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가서 보니까 1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는 영역이 있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 보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만 보시는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좋게 보이는데 뒤로 가서 악한 일들 저지르는 자를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역병에서든 어떤 질병에서든 어떤 재앙에서든 하나님이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냐,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어떠한 재앙이든 역병이든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벌떼와 모기떼와 파리떼처럼 악한 자들이 달려들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은밀한 것과 같은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죽음의 재난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정말 때에 또 우한 폐렴이 이렇게 닥쳐서 대한민국의 많은 어느 면에서 무고한 그런 그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들,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방역요원들, 경찰들, 군인들, 또 질병본부에서 애를 쓰며 수고하신 이런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이런 도우심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